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안녕하세요. 쿱뉴스 오늘 진행을 맡은 정은영입니다. 네. 시작해도 되는지 모르고 좀 기다렸네요. 네. 언제쯤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제 여순희 팀장님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대부분의 이슈를 다 얘기하셔서 제가 오늘 섭외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막 그래서 급하게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그 현재까지 입후보 하신 임원의 숫자일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총 8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4명 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넘긴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 입후보해 주신 분들, 어려운 결정해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 오늘은 그분들 또 이제 준비하시는 임원 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그 조합원들하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을 만한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고요. 맨 먼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짐 콜린스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 있어요.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꼭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쟁점 2번이 레벨 5의 리더십이거든요. 분산된 권력구조 안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네, 이사 임원 후보 등록하신 분들이나 네, 그 조합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급적 텍스트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내용인데요.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시스 헤젤베인이 미국 걸스카우트 연맹 최고 관리자가 되었을 때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조직의 정상에 오르면 기분이 어떤가요? 근데 이 질문을 받은 프랜시스 헤젤베인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끈기 있게 점심 식탁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접시와 컵받침을 중앙에 놓고 나이프와 포크 숟가락을 동그랗게 이렇게 이어서 놓은 거예요. 마치 동심원이 밖으로 뻗어가는 모양으로요. 그래서 정리 정돈을 마친 심혈을 기울여 식탁 정리를 마친 헤젤베인이 물컵을 정가운데 놓은 물컵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누구 위에도 군림하지 않습니다. 프랜시스 헤젤베인은 이른바 최고 관리자라는 직함을 가지게 되었지만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었던 거죠. 그 걸스카우트 연맹은 각 지역마다 자체 이사회가 있는 수백 개의 지역 걸스카우트 단체와 자발적으로 참여한 65만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조직 이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최고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를 잘 아는 프란시스 헤젤베인은 민감한 쟁점에 관한 자료를 면밀하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단원들로 하여금 10대 임신과 알코올 남용 등 이 시대 미국인 소년들에게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또한 수학, 공학, 컴퓨터, 과학 등의 분야에도 공은 배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걸스카우트 단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헤젤베인은 이런 변화를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단원들에게 강요하진 않았어요. 각 지역 단체가 재량에 따라서 변화를 도모할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지역단체가 헤젤베인의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막강한 권한, 집행권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느냐고 사람들이 묻자 헤젤베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알면 누구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포용하는 힘, 말의 힘, 공동관심사가 가진 힘, 연합의 힘. 힘이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끌어올 수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입니다. 유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이사회든 투표로 선출된 교육위원회든 정부 감시 기구든 신탁 관리자 모임이든 민주적인 종교 모임이든 협회 임원 모임이든 협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의 리더들은 권력이 분산된 복잡한 조직 구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종신교수, 공무원, 자원봉사자, 경찰 노조, 그 밖에 여러 내부 요인까지 더하면 대부분의 비영리 기관 리더들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달리 독단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의 리더들과 견주어서 비영리 기관 리더들에게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영리 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잡한 관리 방식과 권력이 분산된 조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죠. 프랜시스 헤들베인에게는 유수기업의 최고 경영자 못지않은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기업 최고 경영자처럼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비영리 기관의 권력 구조와 관리 방식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업 경영자 출신이 비영리 조직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었는데요.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대학 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 출신답게 자신의 비전에 맞추어 교수진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경영 기법을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교수들은 회의에 더 자주 안 오는 거예요. 총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 불참을 통보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교수들을 해고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그 교수들은 모두 종신교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기업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한 대학 총장의 말대로 NO!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종신교수라는 것을 까맣게 몰랐던 거죠. 비영리 기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복잡한 관리 구조와 권력이 분산된 조직 구조를 근거로 나는 리더십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하나는 경영 리더십이고 또 하나는 입법 리더십이다. 경영 리더십의 경우에는 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권한이 리더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와 달리 입법 리더십의 경우에는 명목상 최고 관리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도 매우 중요한 사안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좋은 조직에서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한 기업들을 연구한 이 팀의 조사에 따르면 리더십 역량은 총 5개의 레벨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레벨 5가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죠. 레벨 5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하는데 다섯 번째 레벨에 속한 리더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조직의 대의와 사명을 이루려는 의욕이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강하고 그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정말로 무슨 일이든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네 번째 레벨에 속한 리더들과 구분된다. 5단계 리더십 계층 구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레벨 1은요 역량이 뛰어난 개인입니다. 재능과 지식, 기량과 훌륭한 업무 습관으로 조직에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레벨 1의 리더십을 가진 거고요. 레벨 2의 리더십은 합심하는 팀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투자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레벨 3는 역량 있는 관리자. 정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조직할 수 있는 사람. 레벨 4는 유능한 리더. 저항할 수 없는 분명한 비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촉구하고 그 비전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성과를 이루도록 자극하는 사람. 자, 레벨 5의 리더는 겸손한 성품과 직업에 대한 의지를 잘 융합하여 지속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짐 콜린스가 비영리 분야에서 어떤 리더십을 강조할 때 레벨 5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오늘이 임원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꿈꾸시거나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에 대해서 그냥 제 나름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마저 읽을게요.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기구에서는 겸손을 겸비한 개인의 성품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의지를 잘 융합한 레벨5의 리더들이야말로 조직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요소다. 여러분에게 직접 지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축이 되어 내리는 결정을 지지않는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는가?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한 리더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배운 바에 따르면 레벨5의 리더십은 나더러 큰 선을 위해서 영리해지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 책임입니다. 설사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독점적인 권한이 나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결정이 조직원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제 책임입니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직의 활동을 통해 위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직원들이 알아주는 것뿐입니다. 레벨5의 리더십은 온화하거나 친절하거나 포용력이 있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레벨5 리더십의 핵심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조직이 장기적으로 위대한 조직으로 도약하고 여론이나 인기에 구애받지 않고 조직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있다. 짐 콜린스 자체가 경영 리더십하고 입법 리더십에 대해서는 아직 좀 그 이론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가설에 불과한 것 같아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이 부분은 스킵을 하고요. 비영리 그 분야 그 조직의 리더로 오신 분들이 겪는 어떤 아이러니는 뭐냐면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들이 갈수록 기업의 리더십 모델과 기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짐 콜리스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상업 분야보다 비영리 기관이 속해 있는 사회 분야에서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을 더 많이 찾아보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까요? 평생을 리더십 연구에 바친 정치학자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라는 사람이 1978년에 리더십 강의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리더십 강의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과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손에 총알을 장전한 총이 있고요. 그 총을 여러분 머리에 겨눈다면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협박한다면 어떨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나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저 힘을 휘두른 것뿐이죠.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경우에만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따른다면 여러분은 결코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기업 리더들은 대단히 유동적인 지식 노동자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된 샤베인스 옥슬리법법을 준수해야 하고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거기다 행동에 나서는 주주들도 상대를 해야 되죠. 요컨대 요즘 기업 경영자들에게는 예전만큼 강력하고 순수한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을 경영할 차세대 리더들에게 입법 리더십과 결합된 레벨5의 리더십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사회 분야에서 일하는 비영리기관 리더들에게 잘 배워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앞으로는 기업 출신이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의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기업의 위대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거 40분이 엄청 길군요. 이제 20분 지나갔군요. 이런 믿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요. 짐 콜린스가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 기사를 좀 찾아왔어요. 같이 읽어드릴게요. 제 첫 질문은 이 기사에서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영리 기업에 대한 연구와 책으로 이름난 경영석학이 왜 비영리 조직에 대한 책을 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를 출간한 게 2001년인데 출간하고 나서 등장한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나서 많은 독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는데 놀라웁게도 3분의 1 정도가 비영리에서 종사하는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대요. 근데 들어오는 질문들이 비슷비슷했던 거예요. 이 책의 첫 쟁점 중에 하나가 위대함을 찾아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알겠지만 그럼 비영리 단체의 위대함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냐? 그리고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맞느냐? 네, 기업에서는 재정적으로 이윤을 내면 또 다른 자본이 들어와서 동력이 생기는데 비영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동력이 생기느냐? 그래서 위대한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에는 어떤 원칙이 있고 기업에 적용되는 원칙과는 어떻게 다를까 하는 호기심에서 연구가 시작됐고 이 책을 낸 거예요. 혹시 이 책 보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미대협동조합하고 꼭 맞아떨어지는 내용은 아닌데 뭐 취사선택을 하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감동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꼭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비영리 단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 인터뷰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두 개군요. 첫째는요.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위대한 조직이 갖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중요한 거죠. 기업 방식을 비영리 조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 해답이 아니라는 것. 네.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많은 비영리 단체가 영리 기업 출신의 CEO를 영입하거나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그런데 당신이 기업적 사고가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어요. 짐 콜린스의 대답은 이겁니다. 영리와 비영리 조직의 작동 원리는 너무 다르다. 영리 기업에서는 리더에게 엄청난 파워와 권한이 주어지지만 리더가 권력을 휘둘러 주어지기 때문에 리더가 권력을 휘둘러서 지시하고 시키는 게 가능하지만 비영리는 다르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거버넌스, 그 지배하는 그 모습 자체가 되게 복잡하죠. 권력이 없으면서도 권력이나 힘이 없으면서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또 사회에 어떤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영리 출신의 CEO가 비영리로 옮겨갔다가 아까 저도 읽었지만 그 기존에 자기가 익숙했던 경영 방식을 밀어붙이다가 실패를 많이 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조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은 비영리라는 조직에서의 사람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어떤 사람을 뽑아서 함께 일할지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거죠. 아, 뭐 좋은 일을 하니까 뭐 좋은 뜻만 있으면 누구나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구성원 개개인이 미션을 이루는데 힘을 다하게 만들지가 관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만드는 비영리나 사회적 기업 등이 성공하려면 기업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한데,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리 기업들은 위대하기보다는 평범하고, 그런 방식을 다시 비영리로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문제는 영리냐 비영리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위대한 조직이 공통적으로 갖는 위대함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2005년도에 나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10년 만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과 묻습니다. 아, 그 책을 출간하고 번역되어 나오는 10년의 기간 동안 비영리 이쪽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당신이 책에다 던지는 질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 사람 말은 1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여전히 비슷하다. 그 비영리 조직에서의 성과를 정의 내리고 측정하려는 일을 어려워한대요. 다만 과거에 비해서 잘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거는 사람들이 임팩트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분위기와도 맞물리는 것 같다. 그래서 2008년 경제위기 때 많은 비영리단체에서 모금이나 재정 부분이 완전히 꽉 막혔죠. 그래서 재정적인 중요성을 넘어서 인적 자원이나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민하는 게 많이 늘었다. 라고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짐 콜린스 스페셜이 됐네요. 네. 고마운 분이에요. 예, 신문기사밖에 좀 다 읽어갈게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인재들. 이들은 직장이라는 생각보단 본인이 사명을 안고 있다고 여긴다. 아이들을 돌보고 자라게 할 책임, 사람들의 건강을 나아지게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자연이 훨씬 더 일에 몰입하고 전념한다. 동시에 기관의 가치와 미션을 추구하면서도 그 안에서 스스로 성장을 이뤄나간다. 성공할 땐 창문을 밖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잘못됐을 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거기서 더 성장하는 이들이다. 영리 조직과 달리 비영리 영역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협력하는 자세다.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고 그러니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개개인이 모일 때 그 시너지는 엄청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자가 묻습니다. 아,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비영리 단체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 충만한 열정, 동기부여로 미션을 품고 비영리 단체에 들어왔던 이들이 몇 년쯤 일한 뒤에 완전히 소진해서 조직을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버스에 태워야 한다는 조언만으로는 부족한 게 아니냐. 적합한 사람이 조직에 오래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짐 콜린스가 말하죠. 중요한 지적이다. 비영리 단체가 사회 영향력을 키우려면 오랜 기간 일하는 사람이 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위대한 학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도 비슷한 질문과 마주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남아있는 교사들은 다른 동료들과 뭐가 다를까 알고자 했다.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그때 발견했던 점들을 공유하고 싶다. 우선 일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수적이다. 오랜 기간 일했던 교사들은 때때로 몇 주에서 몇 달씩 사라졌다가 에너지가 충전돼서 돌아온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건 불가능하다. 둘째로 기관의 핵심 미션과 그를 통해 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한다. 가령 학교의 경우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다른 일들로 핵심 업무에서 분리될수록 소진이 빠르고 일과 분리된다. 셋째, 하는 일보다 좀 더 높은 목표를 잡고 그걸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경험을 하는 게 동기부여가 된다. 조직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반영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아니면 적합한 사람들을 뽑고서도 쉽게 이룰 수도 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니 마지막에 두 번째군요. 좋은 기업을 넘어라는 책에서는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팀 내에 꼭 맞지 않는 이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이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의욕을 꺾을 뿐더러 이들을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조직에 적합하지 않은 이가 있다면 그를 버스에서 내리도록 해야 할까? 조직에서 안고 가는 게 맞을까? 끝났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못했어요. 내일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